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아직까지 더위가 가려면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잘 참으시고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더위로 지금 그리고 아주 막 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대프리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말고 대프리카라고. 하도 대구 지역이 더워가지고 그 지역을 아프리카에 비유해서 대프리카라고 그랬더라고. 근데 이제는 대구만 더운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덥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프리카하고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대프리카라 그럽니다. 참 더워서 죽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자기 조카 주려고 이 달걀을 베란다에 놔놨는데 어느 날 식구들이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창문을 열어놨나 그러고 놀라서 보니까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가지고 태어난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계란을 품어줄 때 35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덥노라. 영국은 철도가 엿가루처럼 휘어가지고 지금 조심조심 운행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럽에는 지금 막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푸르렀는데 이제는 누렇다 그러고 이런 항공 사진들이 나오고 전 세계가 아주 뜨겁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굴까?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가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서는 예수님이 누굴까? 지난 6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길어요, 6장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예수님께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잖아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도 뭐냐? 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6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텔레비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배우들 얼굴을 딱 잡아가지고 쫙 클로즈업 시키면요. 얼굴이 주먹맡아야 되고 아주 막 살, 여기 포동포동하고 아주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은 한국에도,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도 아이돌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독일에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아이돌이 있는데 아이돌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큰 텔레비 딱 잡아내면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게 아이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텔레비로 땡기면 어떨 것 같아요? 성경에 신약에는 모습이 별로 없는데 구약에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장차올 메시아가 700년쯤 뒤에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앞에 조금 읽다 보면은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ad nothing in appearance that we should admire him 또는 that we should desire him. 우리가 저분 좀 따라가 볼까 흠모해 볼까 할 만한 그런 것이 외모에는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아주 인기가 없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도 저 하나님 가서 만나고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아까 찬송가 190장 5절 찬송 혹시 기억나세요? 190장 이후에 우리가 천국 올라와 그 다음 뭐예요? 더 좋은 곡조로 옛날 노래 저는 그 곡조가 좋아요. 더 좋은 노래로 참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서 더 좋은 곡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 드릴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합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떻어? 이 땅은 물난리의 소식과 이 땅은 뭐 댐이 터졌다는 소식과 이 땅은 전쟁이 날라 그런다는 소식과 이 땅은 뜨거워서 지금 어쩌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난무를 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주 아이돌을 쫓아가도 우리는 허무할 것이 없는 모습을 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그래서 그분을 쫓아갑니다. 오늘 7장 말씀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He had nothing in appearance.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저분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메시아라 그랬는데 보니까 메시아는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메시아 지금 뭐 타고 들어갑니까? 낙이 타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것도 낙이 어미도 아니고요. 성경 보시면 낙이 뭐예요? 새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뭐 군중의 환호를 받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뒤에 나오지만 앞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 눈에는 차질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7장 말씀도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른 보시면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잘 다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있는 데 있다가 장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죠. 이유가 뭡니까?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려 그러면 유대 지방으로 가시죠. 근데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처세술로 예수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니까 사람 많은 데 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이 지금 1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먼저 가고 예수님은 조금 늦게 갑니다. 어느 때쯤 갑니까? 초막절 중간쯤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교훈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설교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부터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아까 제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의 중간에, 명절은 7일 동안 셉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어디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지금 앞뒤 내용 조금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1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주 기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가로대 이 사람은 뭐라고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뭐요? 그를 아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하고 달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꼴리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는데 무식한 사람인데 아니 그를 어떻게 알아? 지금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니 웬 이런 가르침이, 웬 권세가 있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뭐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한껏 깎아내립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그를 어떻게 알아?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것을 험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교훈은 이제 글이라고 안 하고 이제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무식하다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이 교훈은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 당시의 유대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내가 주는데 이것은 내가 주는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이것을 지금 주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럼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제 17절입니다. 이게 보내신 이의 교훈인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훈을 주신 건 줄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은요, 이거 잘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번뜩 오면은 대단한 독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걸 붙들고 얼마나 오래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젯밤에 급기야 제 방에 올라와서 원문부터 시작해서 책들을 싹 다 뒤지고 밤에 늦게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말 없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거 이제 번역을 할 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일단 성경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문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이거 시멘틱 의미가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신텍스는 뭐 됐어요. 이게 문장 됐는데 의미가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인지 알리라. 이제 지금부터 요 말씀만 잠깐 보고 뒤로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할 때 요거는 요 if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도 if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if가 찾아보시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 한 페이지가 if에 대한 거로 있습니다. 뭐 가정법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뜻도 있는데 if의 뜻 중에 현재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if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if는 주로 그런 것을 할 때면 늘 아니면 그런 것을 할 때면 언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로 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진짜로 기꺼이 행하려 한다면은 그때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막 무슨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막 시비를 막 붙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글씨도 어디서 깨쳤는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저게 하나님께로서 안 왔다는 겁니다. 지가 만들어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한다면 그때는 이 말이로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행하려 한다면은 그때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때야 알리라. 됐죠? 그렇죠?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냥 읽으면 또 모릅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린 대로 읽으셔야 의미가 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행하려 할 때는 한다면은 그때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 말씀을 지켜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본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읽어보시면 의미가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에게는 불의가 없다. 너희는 나에게 불의가 있다 하지만 나는 불의가 없다.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율법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의 제자라 그리고 모세 잘한다 그러는데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십계명에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죽이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죽이려 하는데 여기 있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그런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말 누가 죽여? 이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이제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내가 뭐요?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뭐라 그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이 사람 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와, 하나님께 영광.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 누가 너보고 그거 들고 가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누가 그거 들고 가게 했냐는 겁니다. 그 누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한 가지 그 일을 했는데 왜 그 이상이 여기 있느냐. 그거 주일 안식일 날 그거 해도 되는 거지 않느냐.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모여 할례를 주는. 할례는 노동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 며칠 만에 받아요? 찬양대? 제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5일 그러면 틀리는 거 알죠? 할례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8일. 8일.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근데 할례를 딱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식일이라. 근데 할례는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8일 만에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주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백성된 표를 내는데 나는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주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할례를 주라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지금 안식일에도 주는데 내가 할례 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람 살리는 일을 했는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요한복음은 아직 끝날 때까지 이렇게 뱅글뱅글 꼬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 게 제가 고맙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여튼 지금 논쟁이 막 가는 겁니다. 누가 자리 들게 했냐. 예수이자 유대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안식일날 할례를 주지 않느냐. 모세법을 안 어기려고 안식일법은 어긴 것 같지만 그게 다 묻어가지 않느냐. 나도 안식일법을 어긴 것 같지만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 할례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을 하면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건 너희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거 잘못 안 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로 그냥 겉으로 드러난 대로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 그거는 공의로 판단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뜻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다시 17절로 가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라는 것을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1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말 번역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정말로 진짜로 행하려 한다면 그때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가짜인지 알리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다워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그게 하나님 말씀 다워집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게 진짜로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서 왔네 그런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언제 그게 드러납니까? 언제요? 우리가 그거를 행할 때 그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짜 정말이네?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이 내가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야 성경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바꾸고 내 가는 길을 꺾고 내 목도 꺾고 무릎도 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움직이게 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그러면서 이거를 붙들고 그렇게 할 때라는 겁니다. 할 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있을 때는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정말로 행하려고 누구든지 그 말 붙들고 그렇게 할 그때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고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때라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알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을 너희가 내가 우리가 그걸 지킬 때라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하고 마쳐야지. 이거 뭐 때도 시대 없이 그냥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뭘까? 저부터 시작해서 참 잘 알면서 안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앞에 성경 구절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런 건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제 깨달아집니까? 내가 그거를 막 애써서 지킬 그때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학자들은 막 싸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거다. 아니다. 이게 덩어리다. 뭐 이런데 아무리 봐도 신구약을 다 통틀어보면 덩어리잖아요. 아무리 문맥적으로 마지막 문장이라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려워요? 뜻이 무엇인지 설명이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압니다. 이것같이 어려운 거 없죠.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좋은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막 즐겁게 얘기할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뻐한다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감정에 관한 겁니다. 내가 기뻐할 때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하나가 진짜로 하나 싹 차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참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보다가 어머! 내가 기뻐할까 말까 손을 들까 말까 뛸까 말까 그랬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와 그러고 했습니까? 잘 모르시네.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이가 합격했네. 이거를 내가 기뻐할까 말까 얼굴에 표를 낼까 말까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 막 기뻐합니까? 막 기뻐하잖아요. 감정에 관한 거는 네 그거 되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큰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슬퍼할까 말까 표정을 이렇게 지을까 말까 이래요? 아니면 어머 그러고 눈물이 나면서 엄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왜요? 이렇게 감정에 관한 거는 우리 이 머리에 컨트롤을 잘 안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 단어입니다. 기뻐하라고 그 단어입니다. 딱 있으면 우리가 딱 판단을 해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슬퍼하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슬퍼해야 되는 데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설명은 둘째 치고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기뻐하는 것 없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했다면은 우리 신앙은 진짜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한번 따라하십니다. 항상. 항상.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적어도 우리 하루에 세 번은 기도하죠. 그렇죠? 세 번은. 밥 먹을 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범사에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보시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도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 합쳐야 이게 범사가 되잖아요. 좋은 일은 내버려둬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 안 하는 그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전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싫은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성경은 뭐라 그러죠? 감사하라라고 그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갈 그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슨 뜻인지 이해된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성경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의지적으로 막 기뻐할 그때에 항상 기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뒤따라간다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분 계세요? 항상 기뻐하는 분.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 것 때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살살 웃으면서 그러는 것 같아. 살살 웃으면서. 성도 여러분들,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아는 사람도 나한테 싫은 일이 있을 때는 그리고 싫은 게 있죠. 그러나 이게 금방 돌려져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감사로 가야 되고 금방 돌려져서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생활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의 어마어마한 많은 양들의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놓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붙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항상도 범사도 쉬지 말고도 이건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요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죽은 뒤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 뭐 그때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다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나중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지. 이러면서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길어지고 길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못난입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나는 못난이 불러봤어요. 해도 젖는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뭐가 좋다고 기타 치면서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그렇게 즐겁게 하고 나는 못난이. 성도 여러분들 진짜 교회 오래 다녔다 그리고 직분을 가졌다 그리고가 많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로인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없듯이 행동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없듯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때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말씀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왜 매주 이렇게 어려운지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